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정보 시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나트 미술학원의 이관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오늘은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간단하게 학원 소식 조금 들어볼까요?
아, 예. 이번에 이제 그 방학 때 6월 18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마지막 날이. 그 GAGP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버넌스 어너스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세요. 네 명이 저희 학원에서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벨리 칼리지라는데 거기 가서 지금 그 GHP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 아너 프로그램에 결국은 된 거네요. 네
네.
명이나.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특이한 사항이 올해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인데요.
네.
아, 이번 합격생 중에서 세 명이 아세 명이란다. 세 학교에서 풀 스칼러십을 받았어요. 네, 한
한
명이
명이 새
새
학교에서
학교에서
풀로.
풀로.
예.
이런 경우는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또.
그래요. 굉장히
그래서 뭐
뛰어난
학교는
학생인가
예,
보다.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예.
프렛, 마이카, 파슨스
파슨스. 예.
해가지고 세개 학교에서 동시에 풀로 그것도
오.
스칼러십을 줬고요.
네.
그중에서 프렛하고 마이카는 이제 기숙사비까지
다
포함을
포함해서.
해가지고,
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프렛을 가게 됐죠.
축하할 일이네요, 이건 굉장히. 예.
그리고 이제 그 저희 학생 중에서 그 스칼라스틱 아트 앤 라이팅,
네.
거기에 전국 거기에 진출을 해서 전국 리그요. 그래가지고 골드 메달 4개,
와.
실버 메달 4개 해가지고 카네기홀에서
네.
수상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랑이네요.
자랑이지.
학생들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원장님이 그동안 또 많이 애쓴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내용을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저희가?
아, 저희가 이제 그 미술 그러면 보통 창의성 이러는데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보통 생각을 하죠. 네.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어떤 그 그냥 생각 없이 창의성, 미술은 뭐 이렇게 해서 창의성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는 제가 조금 공부를 좀 해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창의성, 과연
왜 중요한가,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한가? 과연
왜?
그것은 어떻게 키워지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아,
한번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점점 요즘은 시대가 정말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얼마 전부터 굉장히 창의력 또 창의성 이 부분에 부모님들도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또
그렇죠.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창의력이 있는 인재들을 고를까 굉장히 또 창의적으로 선발 방법을 많이 가지고 선발한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원장님이 공부해 오셨다고 하는데 이 창의력, 창의성 왜 중요한지 좀 전문가한테 들어볼까요?
자, 우선 그
네.
창의성을 이제 얘기하기 전에 밑바탕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요즘에 이제 그 창의성 얘기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다, 이제 앞으로 올 시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뭐 이런
많이
얘기들 많이 듣죠.
듣죠. 저희가 뭐 한국에서 대선할 때도 4차라는 얘기
그렇죠.
많이 들었고,
네.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거는 우리 3차까지는 많이 배웠어요.
네, 그렇죠.
4차구나, 이제.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네.
사실 뭐 4차 산업혁명이 과연 뭔가.
뭔가, 예.
그래서 이걸 일단 좀 찾아보니까,
1차는
예,
뭔가요, 그러면?
1차부터 해볼까요?
네.
1차는
다시 이제 복습.
1차 산업혁명이다
네.
그러면 18세기 증기기관의 발명 이후에
네.
기계에 의한 생산 시스템이 이제
예.
그 됐어요.
기계.
예,
그렇죠.
기계. 증기기관에 의한 기계 생산.
네.
이게
이게
이제 1차
1차
산업이고요.
산업혁명이에요. 그렇죠.
2차 산업이라 그러면 19세기 후반부터
네.
20세기 초반 전기와 조립 라인을 결합하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자, 2차 산업혁명부터는 일단 대량 생산이 이제 가능해진
네,
거죠?
이제 전기가 발견되는 거고요.
그렇죠.
3차 산업,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3차 산업은 경험을 했죠.
그렇죠.
20세기 후반에
네.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촉발된 지식 정보 혁명이다.
이때부터 저희가 조금 정신 없어졌어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3차까지 네.
네. 그래서 이제 3차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네. 4차는 뭐냐? 4차는 지능과 정보가 결합하여 기계의 인간과 같은 지적 능력을 부여하는 기능 정보 기술이다. 이렇게 네. 돼 있네요.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과연 뭐냐.
네.
근데 이제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 거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그 이세돌 바둑.
AI. 그, 요즘에 네, 흔히 말하는.
네. 그 실험이 뭐냐 하면요. 그 컴퓨터라는 것이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느냐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식 정보를 재조합하고 교육해가지고.
네. 스스로. 그렇죠.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시험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해졌고 굉장히 지금 그렇죠. 이 AI 쪽으로 인공지능 쪽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결국은 옛날에는 우리가 네. 컴퓨터를 사용할 때 우리가 손으로 두들겨서 어떤 정보를 찾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거기다 넣어서
네.
그저 찾거나 그다음에 계산을 해내거나
그렇죠.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이제
놀랍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사람뿐 네. 아니라 이런 그 컴퓨터나 이런 사물들도 기계들도
네.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 통신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통신을 해요.
네.
우리 이제 사람끼리만 인터넷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끼리만 서로 소통을 했는데 이제 네. 뭐 컴퓨터하고도 소통할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네. 그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 속도가 그래서 한 20년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완벽하게 우리가 현재 요즘에 인터넷이나 스마트 기기가 우리 일상화된 것처럼.
그렇죠.
이 AI 기술이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게 한 20년 정도?
그렇죠.
아,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원장님.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노후에
네.
제가 상상을 해보건데
네.
간병인이 따로 없고 로봇가 간병을 하면서 로봇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즘도 가끔 이렇게 네. 혼자 그러면서 혼술, 뭐 혼밥 이렇게 네. 솔로족이 많이 있으면서 일본에서는 그런 로봇가 나와서
네.
대화도 해주고 아침에
그렇죠.
일어나면 깨워도 주고
네.
그다음에 뭐 안녕히 다녀오세요 인사도 네. 하고 뭐 식사 시간입니다 말도 해주고 그러던데
근데 그 로봇의 수준이 이제 그냥 뭐 심부름이 하고 그런 게 네. 아니고 그 주인의 감성까지 읽어낸대요. 그래서 기분까지도
읽어내고
그래서 대화가 가능해지고
대화가 같아요.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4차 산업 혁명이구나 하고
네.
저도 이번에 한번 깨달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네. 그럼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질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지금도 많이 없어졌는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네.
과연 인간은 과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에 대한 의문이 생기겠죠. 그래서 앞으로 뭐 20년 안에
네.
전 세계 일자리가 한 50% 정도는 감소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네.
그 남은 일자리에서 인간이 가장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네.
뭐 지식을 습득하거나
네.
어떤 기능을 이렇게 뭐 습득하거나 하는 데이터를 그런 거 하는 것보다도
네.
데이터들을 해석하는 능력 또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재가공할 수 있는 어떤 창조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미
네.
20년 안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바로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데
네.
그렇다라면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여 년 안에
네.
일자리가 50%나 지금도 실업 때문에 난리인데 줄어들 것이고 그때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고유 영역 부분들
네.
그리고 거기서 좀 이렇게 창의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네.
그 로봇이나 기계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룰 수 있는 것.
네.
그것들을 연관시켜주고
네.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재조립하고 재가공하고
네.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20년은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의 지금 자녀들이 성인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그 당시에
네.
지금의 직업 가치 기준과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올 거라고 하는데 저도 참 놀라우면서 동감이 가는 게
네.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요.
네.
아, 저 신장로라고 그런 말을 저는
신장로라는 말 참 오랜만에 예, 듣네요.
그러면서 막 소가 지나가고 뭐 말이 지나가고 똥 싸고 막 이랬던 시절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시작하고.
맞아요.
그리고 그 어릴 때 버스가 한번 지나가면 그 버스 뭐 휘발유 냄새 좋아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냄새 그런 적도 있고 동네에 그 뭐야 그 이렇게 여름 되면은
방역
그렇죠.
방역 예.
그럼 그게 좋아가지고
왜 그렇게 쫓아다녔을까요? 네. 저희 그때는
그러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 같습니다.
지금 벌써 4차 산업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아마 예상만큼 빨리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기
해보네요.
때문에 또 인간의 수명이 많이 길어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20년 뒤에도 별 탈 없으면 그 시기를 맞을 텐데요. 이 세대를 맞을 텐데 조금씩 준비하고 아 이런 게 온대더라 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시대 나나트 미술학원의 이관영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옵니다. 네, 라디오 정보시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 정보시대는 나나트 미술학원의 이관영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나나트 미술학원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678-891-8638, 678-891-8638입니다. 저, 원장님, 저희가 오늘은 4차 산업혁명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창의력과 또 창의성
네.
얘기 나오다가 네. 한 것 같은데 창의성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앞으로의 시대에는 이제 창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게 정도 그런 정도가 아니라 창의성이 없으면 굶어 죽는다.
아 진짜요? 어떻게 창의성이 없으면 굶어 죽는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네,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네.
예.
창의가 그렇게 추상적 개념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는
네.
창의가 경쟁인 시대예요. 창의가 경쟁인 시대. 그런 것을 이제 저희가 그 제가 간단하게 그런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제가 좀 알려드리면
네.
그 얼마 전에 그 삼성과 애플이 소송전에서
네.
아주 심각하게 서로 막 재판을 했었죠.
그렇죠.
너희가 우리 것을 카피했다. 뭐.
아니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 삼성에서는 뭐를 갖고 애플한테 소송을 했으며
네.
소송에 애플은 또 삼성한테 뭘 갖고 했는가
네.
차이점을 보시면요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테크닉과 크리에이티비티의 싸움이다.
오, 그 삼성과 애플의 소송이
예.
오,
이게
예.
보시면 삼성에서 애플한테 이제 소송을 제기한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면
네.
자 이런 거예요. 전력 제어 기술, 무선 단말기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제공 기술,
네?
무선 자원의 효율적 사용 기술,
아이고 어렵다. 예.
CDMA 관련 기술,
다 기술 쪽이네요.
다 기술이죠.
네,
이거를 애플이 우리가 만든 걸 썼다 이거예요.
삼성에서 만든 걸 애플이 대용을
예.
했다. 네.
자, 그럼 애플이 소송한 건 뭐냐?
네,
밀어서 잠금 해제.
이렇게 우리 스마트폰 이렇게 손으로
예,
딱 밀어서,
그렇죠.
예.
그다음에 멀티터치 탭. 확대
이렇게 손으로 벌려가는 거
네.
예.
그다음 화면에서 바둑판 모양 아이콘 배열
그렇죠 아이콘이 이렇게 쫙 배열돼 있죠
둥근 모서리
네
이게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네요
예.
하나는 조금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하나는 기본적인 테크닉 기술적인 문제인 것
그렇죠.
같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화기를 어떤 개념으로
네.
도입을 했는가에 관한 어떤 그 창조적인 생각들,
네.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들은 애플이 했고요.
오.
그다음에 삼성은 기술이에요.
원초적인 기술.
기술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참 애매했겠네요.
예. 그래서 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하는 거는 뭐 두 네. 회사의 뭐 다른 얘기보다
네.
두 회사가 지향하는 바를 우리가 충분히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라고 그러죠.
아,
우리가 이제
그쵸.
창의적 사고의 아이콘이다.
그렇죠.
뭐 애플사를 이끌어갔던 그 스티브 잡스.
그렇죠.
그분이 이 지금 이 스마트폰 시대를 만들었다.
과언이 아니죠.
네, 과언이 그렇죠. 아니고. 또 그것이 굉장히 그 이 사람의 어떤 창의성에 발휘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거고.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이 결과의 싸움의 결과를 보면요. 2014년도 통계뿐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네.
세계 스마트폰 시장 이익 점유율이 있어요.
이익 점유율이요?
이익 점유율. 네. 그거 보면 애플이 88%고요.
네.
삼성이 8%입니다.
이익 점유율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매출 점유율은요.
네.
25.1%예요.
네.
애플은 37.6%고요.
애플이 앞서네요.
네. 네. 근데 이제 매출에선 별 차이가 안 나죠?
매출은 오히려 왜냐면 삼성폰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삼성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37% 대 삼성 그러니까 애플이 37 삼성이 25%니까 뭐 큰 차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익 점유율을 보면요.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성은 기술을 팔기 때문에
네.
결국 많이 팔아봐야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그 20세기 초에
네.
우리가 그 1990년대쯤 될 거야. 1990년대쯤에 그 이건희 삼성 회장의 어떤 그 추진하는 바가 뭐였냐면 반도체 아주 미국을 따라잡는 일본을 따라잡는
반도체 기술은 뭐 세계 1위죠. 삼성이 지금도
1위가 됐어요.
네, 맞아요.
기술이요.
네.
근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전력을 다 했고 우리는 그 전까지는 1등이 있었어야 누군가. 그 1등을 따라잡기 위해서 충분한 목표가 있었고
네.
그렇게 따라잡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1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1등을 새롭게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시장인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창조성이라는 게 우리가 개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것이 앞으로
네.
우리 삼성 또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기업이 또
네.
우리나라 교육들이
네.
이제 해 나가야 될 그렇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이제 바로 이 창의력, 창의성 이런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얼만큼 이제 앞으로 창의성이 대두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20년 안에는 거의 완성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삼성과 애플의 예를 들어서 이 기술도 물론 중요해요.
네,
그렇죠? 근데 기술과 어떤 이렇게 창조적인 생각의 차이가 이익 점유율에서도 얼마만큼의 큰 그럼, 차이가 있는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럼 이제 또 기술 이런 부분들은
네.
그 중국이라든지
네, 중국이 또 무섭게 치고 오잖아요.
네, 그렇기
지금.
때문에 네. 이제 기술 갖고 게임할 시대는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창의성에 대해서.
네.
자, 그럼 창의성이 도대체 뭐냐? 창의성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 특히 미술에 있어서
네.
좀 압축시켜 가면서 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원격 연합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격 연합 능력.
네.
딱 와닿진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서로 멀리 떨어진 개념들을
네.
서로 연결시켜주는 능력.
아, 원격 연합.
그렇죠.
네. 네.
원격 연합. 그러니까 거의 상관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시켜서 어떤 뭔가 새로운 게 태어나는 거.
그렇죠.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럼 일단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사고나 언어, 물건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할 것 같고.
그런데
네.
그러면 창의성 그러면 사람들이 대충 볼 때.
네.
특히 이제 예술 분야에서 아, 저 사람은 뭐 천재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좀 특이해 독특해
네.
엉뚱해
특이해 독특해가 사실 좀 창의적이다랑 많이 매치되는 예,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 그 부분에다가 좀 그 부분을 좀 더 좀 분석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것이 이제 창의와 논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보통 창의 그러면요.
네.
논리부터 얘기할까요?
네.
우리가 이제 굉장히 논리성이 있어야 사람들한테 이해도 시킬 수 있고.
그렇죠.
또 논리적인 사고가 받침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창의라는 것도 어떤 허망한 어떤 꿈이라고 그럴까요?
네.
오늘 이렇게 말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논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떤 원인과 결과를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과정이나
그렇죠.
이런 게 우리가 논리적이다 하면은 왠지 앞과 뒤가 딱 매끈하게 떨어지는 네. 좀 개념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논리라는 거는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네.
이건 좀 뜯어본다 하는 개념이 있어요.
뜯어서 본다.
네, 분석적이라는 예. 것도 문제를 구체적으로 쪼개어서 이렇게 인과관계를 따라가기 때문에 논리성이 필요한 거죠.
분석도. 네. 네
그래서 인과관계를 뜯어보면 세밀하게 이제 파고들어서 이렇게 단계들을 짚어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이제 급진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점진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논리적이다 하면 차근차근
그렇죠.
하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점진적이군요. 네.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창의성이라는 거는 현상을 쪼개보는 개념이 아니고요.
네.
논리성이 아예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그 논리적인 부분보다는
네.
좀 한 번에 뭔가 새로운 개념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좀 급진적인
급진적.
논리랑 조금 반대로 논리가 빠진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리고 예. 논리가 창의성에서 빠진다 그러면은요.
네.
이거는 혁신이 될 수가 없어요.
급진적으로 오고 개념 자체를 새로 가져오는 네. 창의지만 그 안에 논리가 녹아 있어야 된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논리와 창의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네. 상호 보완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창의적인 것도 급진적으로 어떤 개념 자체를 새로 끄집어 오기는 하지만은
네.
그 안에 논리가 있어야 된다. 상호 보완적이다.
네.
네. 좀 반대 느낌은 사실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가 미술 대학을 다닐 때요.
네.
저희 특히 이제 홍익대학교는 별 특이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좀 미술 쪽으로는 천재가 간다는 데가 홍익대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특이한 걸 지나서 굉장히 그 유별난 학생들도 많았고요.
네, 괴짜들 우리가 괴짜들 흔히 말하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한국 미술사라든지 한국 예술사를 네. 보면 굉장히 독특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문화 속에서 저런 것이 예술이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릴 적에는
네.
그런 거를 따라 해보려고도 하고 뭐 이런 저게 있었는데 결국은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모든 외형적이거나 계기스럽거나 아니면 뭐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창의라고 볼 수 힘들다. 창의라는
네.
것은 논리성이 반드시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괴짜 같고 독특하고 일반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은 창의적이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안에는 논리가 같이 있어야
그렇죠.
된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남들과 다른
네.
그런 시작점이 있는 것은 좋은 거예요. 좋은데 그것만 다르다는 것 갖고서는 창의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냥 다른 거지.
네. 그냥 다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창의성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저는 좀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휴식이 필요하다.
네.
창의성이 있기 위해서는.
네. 이제 이 둘 다가 제가 이제 경험한 것들인데
네.
뭐냐면 쉬지 않으면요 새로운 게 절대 나오질 않아요. 근데 학생들한테도 저가 그래요. 그 머릿속에 항상 뭐 내일은 시험이고 오늘 숙제를 해야 되고 학원 가가지고 뭘 해야 되고 뭐 어쩌고 그 사이에 또 뭐가 끼어드냐면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친구들과 계속 주고받고 대화를 합니다.
맞아요.
그 속에서 과연 무엇이 나올 수 있을까? 좀 쉬면서
네.
바라보면서
네.
또 자기의 느낌을 읽어나가면서
네.
또 사물의 어떤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어나가면서 네. 뭐 이러면서 새로운 것이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걸 창의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좀 쉬는 것이 필요하다.
고 쉬는 게 필요한 이야기는요. 굉장히 네. 조금 더 이야기가 그렇죠.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정보시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정보시대 나나트 미술학원의 이관영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 저희가 오늘 창의성 이야기하고 네. 얘기가 굉장히 커졌어요. 삼성, 애플 얘기도 나오고 네. 4차 산업혁명.
네.
자, 근데 결국은 창의적이기 위해서는 네. 휴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제가 말하기에는 이 휴식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쉬는 거, 이 몸이 쉬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뇌에 좀 휴식이 필요한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냥 누워서 소파에서 스마트폰을 본다고 그게 휴식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뇌에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여백이라고 생각해요. 뇌의 여백.
네.
뇌가 좀 여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좋다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구글 같은 회사에서도요.
네.
이미 그 회사원들한테 그 직원들한테 뭐 로비에 탁구대를 설치해 가지고
네.
한대든지 또는 뭐 낮잠을 잘 수 있게 해 준다든지
네.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창의적 일을 하는 회사들은
네. 왜냐면 그런 시간을 줘야지 네. 사실은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뇌과학자가 하는 말씀이 우리 얼마 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어른들은 그랬을 거야. 그 행사를 보고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한강변에서 멍 때리기 대회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뇌과학자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뇌가 멍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무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움직이는 뇌가 틀리대요. 그때 활동하는 뇌가.
네.
근데 의외로 멍 때리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좀 기발한 아이디어는 그때만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구글도 알겠죠. 뭐 그런 네. 걸.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도 좀 공부를 좀 했었는데 뭐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거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그 아인슈타인이 그랬다 그래요. 창의성은 낭비된 시간의 잔해다.
오, 멋있다. 예.
네. 이제 그 말을 뜯어보면요, 이런 거.
낭비된 창의성, 시간의 잔해. 네. 어, 예.
그 말의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우리가 그냥 여백을 준다고 해서 휴식을 갖는다고 해서 과연 창의성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여백만 있으면 창의성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겠죠.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고
네.
그 열정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이 예술가의 어떤 작품은 예를 들면 그 한 번에 뭐 운이 좋게 축복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영감이 막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막 하던데 그게 아니군요.
그런 게 아니고요.
네네.
부단한 실패를 통해서
네.
그 실패라는 거는 이제 뭐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글 쓰는 사람들이 막 글 쓰다가 막 구겨가지고 버리고 막 버리고 해서 방 안에 가득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또 니체라는 사람 뭐라고 하면 거부 절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부 절차. 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야, 아니야 하고 계속 거부를 하면서
네.
실패의 경험을 계속 겪는
네, 네,
거죠.
네.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아까 말했듯이 뇌의 어떤 여백을 통해서 그것이 나중에 뇌에서 여백 속에서 자기가
그동안 거부 절차를 겪었던
그것이
게
연결되는 거예요.
영감으로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저절가방 아니라는 거군요.
예. 저는 네. 이걸 실제로 저도 경험을 했고요. 작품할 네. 때 저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술가들은 좀 고뇌의 과정이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로맨틱하게 어떤 순간에서 뭐가 팍 하고 뛰어오르는 게 아니고요.
현실은 절대 로맨틱하지 않군요.
네. 네. 그래서 굉장한 노력파들이에요.
그러네요. 네. 네, 네.
하여튼 이제 그렇게까지 일단 창의적인 그
그러면 좀 미술로 들어가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네. 미술로 들어가서요. 다른 것보다도 미술 그러면 이제 프랑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예술의 도시니까 아무래도
예술의
도시. 그렇죠.
그 예술의 미술 교육의 아주 산 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랑스가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미술 교육을 하고 있지만 미술 교육 그 과연 프랑스는 어떻게 미술 교육을
어떻게 하나? 예.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들여다봤어요. 네. 자, 그랬더니 거기에 딱 처음에 제가 맞이한 그 미술 교육 그 현장에서 하는 말이
프랑스에 네. 네.
미술은 가르치는 것도 배우는 것도 아니다. 이게 제가 처음 만난 프랑스의 미술 교육이에요.
가르치는 것도 배우는 것도 아니다. 아니다. 네.
잘 그린 그림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미술 교육은 예술적 재능을 찾기 위한 과정이 아니다. 미술 교육은 예술가를 키우는 과정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수성과 표현력을 키우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좀 기본 개념이라는
개념이죠.
거죠. 미술 그 프랑스 미술 교육에
그런 것 같아요.
이 개념을 가지고 했더니 프랑스가 굉장히 미술적으로 유명해진 건데 가르치는 것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의 그 교육을 보니까
네네.
모든 과목이 미술과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어릴 적부터
예. 모든 과목을 미술과 연결시켰어요.
그럼 1학년 한번 미술 시간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그 사각형 안에다가 애들한테 그냥 낙서를 하라 그래요.
네.
뭐 빨간색으로 그냥 막 칠해 보라 그래요. 볼펜 같은 걸 주면서.
네.
그러면은 애들이 이제 그걸 칠하겠죠.
네.
막 칠해요.
네.
그럼 그걸 갖고 이제 선생님이 다 모아 가지고요.
네.
칠판에 쫙 붙여놔요.
그 아이들이 이제 사각형 안에 채운 걸
네,
가지고.
채운 걸. 네. 그림도 아니고 뭐 잘하고 잘못하고도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왜 저렇게 채우라고 그러지? 그냥 그 다음에 또 미술 재료도 아니고 뭐 볼펜?
예.
그 빨간색 갖고 왜 저렇게 하라고
네.
그럴까?
네.
저도 좀 의아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그 선생님의 의도는 미술 재료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쓰는 일반 펜도 미술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예.
아이들한테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네네.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미술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형태가 없어도 미술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또 그래서 그 하나의 용도로 쓰이는 어떤 물건이 아 이것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글만 쓰는 게 아니라 미술 작품의 하나의 도구도 될 수 있다. 내가 쓰는 네. 펜이 그쵸?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그 붙여놓은 그림들을 왜 이렇게 했는가 또는 무엇이 다른 아이들하고 다른가 이런 걸 찾게 해요.
예.
그래서 각자의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다른 점이라는 것을 찾으면서 자기가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했던 것들을 이제 다른 점을 얘기할 때 그 언어들이 이제 구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쟤는 뭐 휘갈겼다. 뭐 쟤는 뭐 공간을 비워뒀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어휘를 거기다가 이제 활용을 또 시키는 거예요.
그거 이제 다른 점을 칠판에 쫙 붙여놨던 그 예. 이제 빨간 펜으로 막 채우라고 했던 아이들의
네, 예.
그 과제물들을 쫙 붙여놓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서 네. 서로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이 하나의 그냥 그림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과제로부터
네.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은 어휘력 그다음에 생각의 전환 그다음에 또 차이점
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연관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창의력이라는 것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뭐냐면 전혀 연관이 없었던 것들을
네.
연관시킨 능력이거든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교육이 결국에는 이렇게 또 뭐 몇 가지 시간이 좀 별로 없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은 또 과학 시간에도 미술을 쓰더라고요.
과학 시간에도 그러면은
네.
미술이 과학 수업 시간인데도 미술 내용이
네,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요.
네.
미술하고 미술 수업하고 연관이 안 된 과목이 없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과학 시간에 눈이라는 걸 갖고 공부를 하면서
눈? 네.
눈. 선생님들이 막 학생들 눈을 막 찍어줘요. 눈동자도 막 찍어주고 막
네.
가까이 와서 그런 과정도 굉장히 재밌을 뿐더러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가 눈은 뭘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뭐가 어떻고 이런 용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네.
놀이를 배우는 거죠.
우리랑 틀리네요. 우리 옛날에 네. 배웠던 거랑. 예. 네.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미술품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학 시간인데.
과학 시간인데. 네. 근데 제가 봐도 굉장히 멋진 그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또 그 다음에 어떤 애들 그림 보면은 눈 속에 눈이 있고 눈 속에 눈이 있고 하여튼 뭐 굉장히 다양한
네.
생각들이 그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도 그러니까 어떤 수업 하나가 네. 과학이면 과학, 뭐 수학이면 수학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고 그것이 항상 미술을 통해서
네.
서로 연관성을 갖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느꼈는데
네.
그 미술을 통해서 연관 지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만져보고
네.
시각적으로 느껴보고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자기가 느낀 걸 갖고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조금 전에 눈을 예를 드셨지만 과학 시간에 뭐 눈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일단 외울 것도 많고요.
네.
기본적으로 지식 습득을 하는 교육이었었는데
네.
프랑스 교육을 들어가서 프랑스 미술이 왜 이렇게 발전했나 보면 하물며 미술 수업뿐만 아니라 과학 시간에도
그렇죠.
과학 수업에도 좀 미술적인 수업을 한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좀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오감을 사실 오감을 다 사용해야지 많이 배우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군요.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네. 선생님들의 어떤 태도를 보니까요.
네.
아이들한테 뭐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건 나쁜 거고 이건 잘했고 못했고 이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네, 네. 절대 평가하지 않고 아이들이 이런 그림을 왜 그렸는지를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네.
그 아이들이 설명한 것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선생님이
네, 네. 존중해 준다는 거죠. 그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미술이 또는 예술이
네.
또 자기의 생각이 옳고 그른 것이 없고 자기의 생각 그대로가 존중받아짐으로 해서
네.
창의성을 내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네.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풍토를 어릴 적부터 키워준다는 얘기죠.
그런 분위기가 돼야지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두려움 없이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이제 꼭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 부모님들,
네.
학생들 보면은 너 오늘 미술 시간에 뭐 배웠냐, 뭐 얼마나 잘했냐, 뭐 닮았네 안 닮았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세요.
특히 이제 미술 학도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관심이 더 있으시죠. 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이들의 창의력을 참 그 리미시키는 그런
그럼 평가하지 말아야겠네요.
평가는요.
예.
전문가가 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럼 부모님 뭘 해야 될까요?
들어주세요.
너는
왜 이런 걸 그렸냐?
왜
이렇게 생각했냐?
네.
왜 이런 컬러를 했냐? 뭐 이렇게 왜 구도를 잡았냐?
네.
그 생각을 알고 싶다.
알고 싶다. 예.
그리고 그 생각을 무시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네.
그 생각을 존중해 준 거. 아,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랬구나.
네.
이런 과정이 계속 돼야 돼요.
네. 자, 이거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뭐 미술뿐만 아니라
네.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대화를 할 때의
네.
기술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는 부모들 또 기성세대들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너네보다 더 많이 살았고 오래 살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평가하고 분석하고
네.
나름대로 또 부모의 요구를 전달하거든요. 아이한테.
그렇죠.
다 이유는 네. 너 잘 되라고.
네.
하지만 그 속에서 굉장히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좀 생각해봐야 될 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좀 반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프랑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미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프랑스뿐이 아니라
네.
유럽의 이제 선진국들 교육들이요.
네.
다 이 미술 수업하고 연관된 미술, 음악 뭐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고
그러면 요즘은 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그래요.
살고 있는 미국도
예.
좀 많이 이렇게 아는 분위기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다시 줄여서 말씀드리면,
네.
왜 그런가? 그렇게 왜 그렇게 하는가? 일단 첫 번째는 오감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직접 그 감각을 통해서 습득하는 과정을 하게 하고,
네.
그 다음에 그것을 같은 것을 해도 애들이 각자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인정.
거. 그거를 선생님 태도서부터 그렇게 되고요.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부모님도.
그것이 또 하나 다른 과목하고도 연관이 돼서
네.
하나의 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연관되는 그것이 바로 창의적 교육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요거를 명심해서 우리가 이제 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들여야 되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전의 교육 방식과 또 대화 방식과 많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라디오 정보시대 나나튼 미술학원의 이관영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